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미국과 싱가포르가 연례 확산 대응 회의를 열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놓고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두 나라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확산 대응과 전략적 무역 통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전략적 무역 통제의 집행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한과의 교역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연설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외교적 목표를 계속 바꾸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핵 불용을 강조하며 북한 도발의 지속적인 중단을 북핵 대화 시작의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사흘 전 전제 조건 없는 첫 만남이라는 대북 대화를 제안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겁니다.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이 당시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는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마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북한 위협이 증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혼합된 메시지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영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인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존슨 장관은 최근 영국 하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더 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중국이 관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더 선은 전했습니다. 더선에 따르면 앞서 영국의 전현직 군 지휘관들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 합동사령부 리처드 베런 전 작전지휘관도 지난달 북한이 1년 반 이내에 영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북한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런던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영국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을 불법 수출 중개하려던 한국계 호주인이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경찰은 오늘 암호화된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CDD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최찬한 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인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팔려던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지난해 범죄 행위와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우주선이 오늘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러시아 우주공사의 안톤 슈카플레로프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스코팅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가나이 노리시게 등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소유주는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21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구상공 250마일 지점에 ISS에 접근한 우주선이 ISS와 도킹하기까지는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죠.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놓고 미 행정부 간의 백악관과 국무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먼저 틸러슨 장관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re ready to talk anytime North Korea would like to talk.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예.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일단 만나서 날씨 얘기를 하든지 원하는 테이블 모양이 사각인지 둥근 테이블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 북한이 처음 만나서 날씨 얘기를 뭐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조건 없이 첫 번째 대화는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건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냥 무조건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고요. 대화를 위한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조건을 달았던 게 그동안의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 조건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또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진지하게.
예.
그러니까 이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일단 탐색적인 수준의 첫 번째 대화에서나마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그냥 날씨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조건들을 갖고 얘기를 할 것인지 또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는지
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말한 그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고요.
예.
크게 그렇다고 해서 틸러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환을 언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 다음날 나온 백악관의 반응도 이제 흥미로운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 말 자체를 한 것은 뭐 백악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전날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온 그 다음날 한 얘기라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지난달 29일 그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에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긴장되고요. 또 동시에 이런 긴장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움직임도 지금 빨라지고 있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2일 그 워싱턴 한 싱크탱크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그 첫 만남을 가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 파격적인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러자 그 백악관이 이튿날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영어로 그 NSC라고 부르는데요.
예.
NSC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먼저 도발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그 의미 있는 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고 또 대북 정책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주목할 점은 백악관이 그 전제 조건 없이 그 대화할 수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딱 부러지게 부인한 건 아닙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틸러슨 장관의 그 첫 번째 대화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이런 입장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게 큰 상황인데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대북 입장 우리가 언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기존 대북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이를 둘러싸고 그 언론에서 이제 이것이 그 엇박자다 무슨 온도차다 예, 돌출 발언이다.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됐는 안 됐느냐 이렇게 여러 그 추측과 관측이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외교적 그 기회 창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 그 얼굴을 맞대고 또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워낙 그 평양과 워싱턴의 그 대화 조건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예.
미국은 그런 건 안 되고 비핵화를 하자.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문제니까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남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요.
예.
틸러슨 장관이 이번에 그 첫 번째 그 대화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 이렇게 문턱을 확 낮췄기 때문에요. 전제 조건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 돌출성 발언으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어떤 외교적 창문이 돼서 계기가 돼서 돌파가 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하게 달렸습니다.
예.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 기회를 잡고 전제 조건이 없다 그러니 한번 얘기를 해보자. 베이징이든 어디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나가면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모두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이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틸러슨 장관의 이 발언이 가지는 의미만큼은 여러 뭐 중요한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악관과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굿캅, 배드캅 얘기도 나오지만 예. 사실 사전에 조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틸러슨 장관이 한 발언은 굉장히 사실 관심을 끌었고 그렇지만 일부 언론들이 백악관과 국무부 또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에 말하자면 기조와는 좀 다르게 엇박자를 크게 낸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좀 지나친 그 해석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틸러슨 장관은 일단 북한이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일정 기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도발 휴지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또 목표는 비핵화라는 걸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이 틸러슨 장관의 그 말하자면 발언의 핵심적인 요지는 탐색적인 첫 번째 대화 이 부분은 일정 정도 북한이 휴지기를 가져다 주면
예.
그렇다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겠다. 그 조건은 뭐였냐면 그전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서 뭔가 진지한 의도,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틸러슨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해왔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공언을 해야 우리가 마주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적어도 탐색적 대화에 있어서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통화를 얘기를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틸러슨 장관의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탐색적인 대화에 한해서 전제 조건 없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사전 조건은 휴지기가 있어야 되는 그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이라거나 정책의 변화라거나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탐색 대화에 말하자면 언급을 운을 띄었다는 거죠.
예.
틸러슨 장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처 간에 큰 무슨 엇박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그런 평가 같고요.
예.
앞서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열어놨다. 그리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두고 보고 북한 측의 반응을 아마 북한도 상당히 좀 헷갈리는 면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미국 내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미국에서 어떤 것인지를
예.
조금 헷갈리고 있을 건 한데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지금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엇박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해석의 차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틸러슨 장관과 국무부 내에서 보조를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조샘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 발언은 그 태국의 수도인 그 방콕에서 그 현지 시각으로 15일 나온 얘기인데요.
예.
현재 그 조셉 윤 그 미 국무부 그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그 태국에서 열린 그 국제적인 그 다자 회의에 그 참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여기에는 그 북한의 군축 연구소와의 그 당국자 관계자들도 나와 있어서 이제 혹시 그 조셉 윤 특별 대표하고 북측 관계자하고 여기서 그 일종의 그 접촉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조셉 윤 특별 대표가 방콕에서 그 비스름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셉 윤 대표는 대북 제재와 함께 그 직접적인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것이 그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에 둔 정책이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에 관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그 북한과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앞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하고 이제 같은 건데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만일 조셉 윤 대표가 이것이 말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틸러슨 장관이 먼저 그 이런 일종의 뭐 물꼬를 뜬다면은 조건 없이 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이어서 조셉 윤 대표가 방콕에서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한 걸로 봐서 이것은 최소 지금 앵커 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셉 윤 특별대표하고 틸러슨 장관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들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다라고 일종의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두세 개 있다 이 발언과 틸러슨 장관의 12일에 했던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걸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후자의 발언이 좀 더 한 발 더 나간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는데 지금 이 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은 부분.
예.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틸러슨 장관의 발언 자체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 뭔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양쪽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예.
그것은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찾고 있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예.
여기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협력과 공조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북 접근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거기에서 합의점이 있는가 볼 수도 있지만 발표 나온 걸 보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예. 얘기가 나옵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협력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러시아는 쌍중단의 쌍계 병행을 주장하고 있고 대화 협상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가능성, 군사적 옵션까지 그것을 내려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대화에 말하자면 입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사실 필수적인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하고는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바로 면박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방안을 찾고 있다. 정상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미러 간의 통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 러시아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런 발언을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그 북한 핵 문제를 그 미북 간의 그 대화, 협상을 통해서 그 해결하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틸러슨 장관이 그 조건 없는 그것이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것을 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의 그 루캉 대변인은 13일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그 중국의 그 정책이죠. 그 쌍중단 얘기를 다시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절충점을 찾고 대화 접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러시아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그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러시아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유일한 옳은 접근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앞서 최홍기 기자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이 이걸 이제 어떻게 받느냐인데 북한이 이 틸러슨 장관의 최근 발언이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보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북한은 그 전만 해도 사실은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예.
러시아 의회 의원 대표단들에게 협상에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그 틀 안에서. 그리고 유엔 주재 북한의 자성남 대사도 대화와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때는 자성남 대사는 그 전제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미묘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의 발언 이후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북한도 미국 내 기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대화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조건이 맞지는 않았던 거지만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어떤 일정한 시점에 아마 정리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표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이 틸러슨 국무장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계속 이런 입장을 행정부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또 불거진 어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앞서 그 저희가 그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 틸러슨 장관이 조만간 그 교체될 수 있다, 경질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죠. 당시 그 백악관의 그 익명의 관계자들을 이용해서 백악관이 그 틸러슨 장관을 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안에 교체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종 재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그 틸러슨 장관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장관이 교체가 된다면은 지금 이런 대화의 모멘텀 이런 것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미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미북 간에 또 한반도 상황에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와 관련된 일종의 뭐 후속 보도라면 후속 보도 같은 걸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같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백악관이 그 싫어한다. 약간 좀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만 그 틸러슨 장관을 조만간 교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앞서 그 뉴욕타임스 신문은 틸러슨 장관이 교체가 되면은 그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그 미중앙정보 국장이 아마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후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폼페오 CIA 국장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경질설 이것은 좀 지난번 뉴욕타임스 보도보다는 조금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사안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 어떤 의미와 맥락이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양국이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였는데요. 한중 두 정상이 이른바 뭐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이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예.
네 번째 원칙은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정부가 계속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
중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남북 대화가 그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니까
예.
두 국가의 그동안의 북핵 해결과 관련한 원칙에다가 말하자면 남북관계 개선도
예.
하나 포함시킨 것이니까
예.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정상들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양국 간의 사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관계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 상당 부분 봉합을 하고 이 4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원칙은 양측 모두 다 쉽게 공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동안에 이제 가장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역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드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 높이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전임 정부죠. 그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그 도입을 결정을 해서 도입이 된 그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그래서요.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광객도 안 보내고 또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유통업체, 백화점 이런 데에 대해서 일종의 경제적인 보복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이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잘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이 중국이 어떤 안보적 위협도 위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예.
중국도 이에 대해서 만족할 만하게 납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한중 관계를 끌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일단 봉합을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기존 입장 그걸 재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적절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문 대통령도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서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외교적 표현을 하는 선에서 사드 문제를 봉합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소개해 주신 그 4대 원칙의 첫머리가 이제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하다. 이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 타격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걸까요?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모든 카드를 내려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군사 옵션도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수단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쟁 불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각에서는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이 4대 원칙이 미국의 말하자면 군사 옵션에 대한 반대 내지는 반발을 좀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 4대 원칙에 보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화 협상은 미국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고요.
예.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압박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는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뭔가 그 한국이 좀 중국 측의 말하자면 페이스대로 너무 그런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말하자면 옵션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를 좀 내비친 게 아니냐.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이런
예.
시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하게 뭐 미국의 지금 기조만큼은 최대 압박,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또 국제사회도 이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거든요. 특히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 측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글쎄요 좀 언급이 됐을까요?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2시간 넘게 그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지금 했다고 그러고요. 상당히
예.
장시간 그 얘기를 한 걸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4대 원칙 전쟁 불가하다 한반도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북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재 특히 그 제재의 핵심인 그 원유 중단 문제는 뭐 원유의 원자도 지금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교적으로 얘기는 했더라도 아마 이것을 언론 발표나 이런 걸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3국인 한국이 이것을 중단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또 뭐 언론 발표까지 밝힌다는 것은 일종의 그 내정 간섭이고 상당한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틀림없이 북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재 얘기는 했을 거고요. 또 원유 얘기도 아마 나왔겠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상 간의 얘기 정상 간의 논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원유와 물론 이제 성격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차원에서 이게 과연 논의가 됐는지 또 궁금한 부분이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입장이 또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의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쌍중단이라든지 쌍궤 병행 이것들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 한중 정상이 이번에 그 베이징에서 논의한 결과물들 발표를 보면 그 4대 원칙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초입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중국은 분명하게 해결 방안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중 정상 간의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실제로 논의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
한국 정부가 쌍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은 분명한 반대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사는 미국과의 동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껄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공개리에 어떻게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로. 이것은 마치 앞서서 원유 공급 문제를 중국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공개적인 발표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예.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사실 그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면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쉽게 거론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물론 이제 스포츠 행사입니다만 한국 정부가 여기에 이제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고요. 이 이야기도 뭐 한중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죠.
네, 평창올림픽 얘기가 그 두 정상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평창올림픽이 단순히 그 스포츠 체육 행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그 동북아 평화, 특히 그 북한을 초청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남북 관계 개선 그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계기로 그 활용하자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에 왔을 때도 평창 올림픽 얘기를 했고요. 또 정상간 회담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진핑 그 국가주석에게 평창 올림픽 얘기를 꺼냈고요. 그 언론 발표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그 인적 교류 활성화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평창올림픽 다음에 열릴 게 그 중국입니다.
예.
베이징에서 2022년에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이것이 그 한반도 평화에 좋은 그 평화 또 화합의 장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자 이런 그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에게 평창 올림픽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식으로 초청을 했고요.
네.
시 주석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만일 내가 바빠서 그 평창 올림픽에 갈 수 없다면은 중국이 그 고위급 대표단을 그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한국과 그 중국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그 동북아 긴장원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예. 이제 뭐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제 저희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을 텐데 공동성명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도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성명이 안 나왔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때는 공동성명이 있었죠.
예.
사실 이번에 양측이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사드도 그렇고요.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대화 협상 부분 또 말하자면 군사적인 옵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말하자면 공개리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네.
또 공동 성명에 담기에는 쉽지 않은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별도로 언론 발표문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미묘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말하자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한국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만큼이나 이번 주에는 특히 여러 형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에도 역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거겠죠.
네, 국제사회에서는 그 북한 그 인권 상황은 상당히 그 악명이 높습니다. 아마 그 일부 관측자들은 아마 독일의 그 수용소 과거 또 뭐 소련에 있던 그 수용소보다 북한 상황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예.
특히 그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유엔 총회 또 국제 무대 이거 또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이제 더 이상 그 굉장히 그 아주 주목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엔 총회는 벌써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 전담 그 관리도 있습니다. 아, 유엔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도 있고 그 조사 담당관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유엔 안보리가 아,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예.
물론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유엔 안보리는 아, 가령 핵이나 미사일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벌써 지금 4년째 유엔 안보리에 상정돼서 그 다루고 있고 또 그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그 북한의 인권 사항이 상당히 그 심각하다.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아주 그 여론이 안 좋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조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강제 북송 피해자 탈북 사연, 탈북자 사연을 직접 소개하고 또 이 탈북자를 만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에서는 아, 그런 아, 말하자면 순서가 계속 있어 왔죠. 네 번 다. 예. 그래서 아, 미국 대사가 아, 그러면 방청석에 앉아 있는 탈북자들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아,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두 여성 조유리 그리고 지연아 씨가 아, 참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 헤일리 대사가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 두 사람의 사연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안보리 그 논의가 끝난 뒤에는 미국이 주최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북송 세 번째 그 강제 북송을 됐고 네 번째 탈북해서 한국에 자리 잡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북한 내에서 강제 북송된 뒤에 겪었던 맞아면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그 자세히 증언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맞아면 도움을 관심과 호소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도 그 시기마다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는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면 이번의 경우는 탈북자 강제 북송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동시에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북한의 이 인권 문제가 핵과 미사일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 문제를 그 부각시킨 얘기인데요. 북한의 인권 사항이 이렇게 그 심각하고 그 성분 또 무슨 정치범 수용소 약 10만 명이 그 갇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회 이런 그 지적이 벌써 뭐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되는 오래된 얘기인데
예.
북한이 주민들의 그 인권 상황 개선 또는 삶의 질을 개선되는 데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고 이곳에 몰두하고 있는 바람에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한 여러 그 각국 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목소리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에는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문재인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봤고요.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 신거리라 그래요, 거기.
중부요. 예. 그땐 그랬죠. 아주 한국스러웠죠, 그때는. 비주얼로 말하자면 머리는 아주 그 스친 머리 같고 섞은 머리.
평양 4.16 만화 영화 촬영소 출신의 최성국 씨.
원도가라고 하는데
원도가.
여기서는 원화가라고 하나요? 애니메이터 원화가 뭐 이런 게 다 빼앗겠죠.
서울에 정착한 지 5년이 되는 탈북자입니다.
아직 잘했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아주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어디 내에서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시선을 받아요.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팔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 동영상을 접하게 됐고 CD 알판으로 복사해 대량으로 팔다가 함경남도 리원으로 추방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이 지도원이 이 사람이 나하고 알았다면 친했다면 내가 또 이 사람도 매수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보이부에 갇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을 사로잡는 계획 연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또 가족의 탈북에 이어서 최성국 씨도 압록강을 넘는 북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이 나라 벗어나라. 그러면 다시 한다. 벗어나라. 한국에 손도 없었고 꿈도 먹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꿈도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국에 왔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인으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탈북을 하려고 리엉군에서 떠난 순간부터 아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위험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작된 계획된 탈북.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최성국 씨의 탈북은 거의 한 달 만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엔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제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소리죠.
최성국 씨가 북한 박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16 만화영화촬영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크게 다른 생활 수준과 생각 때문이었고
당신네 실력에 해외에 나가면 자기네 나라 가면 잘 산다고 자기는 이거 일한 것만큼 버는 돈이라고 근데 도대체 일한 것만큼 받는다 아 이거 5만큼밖에 저 정도로 저렇게 그게 너무 신기했지 충격보다는 신기했지 돈이 눈앞에서 많으니까 일한 것만큼 받자 그렇게 의식 속에 있었는데 걸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자본주의가 이해되는 거예요 조금 일한 것만큼 받는다
최성국 씨가 탈북시킨 가족들이 다시 최성국 씨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아주 용의주도 했고 예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그 가족분이 끌어가지고 예, 그 손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빨리 온 거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북한에 살았지만 최성국 씨의 눈과 귀는 늘 세상 어디엔가 있었습니다 일본산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아도 받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CD 알판에 구워 유통시키면서 자본주의 세상과 남조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막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다가 와서 어느 날 비행기 타면 막 설레고 들뜨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거는 거의 자본주의적으로 살다가 모든 거는 다 계획 안에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들뜨고 막 이런 거보다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조심하고 비행기 탔을 때 그냥 비행기 탔구나 그냥 그랬어요
북한 박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번다는데 최성국 씨의 수완 정도면 그 어느 땅이라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주의식으로 살다 온 성국씨한테는 하나원 생활이 무지 답답했을 것 같은.
그거 그렇진 않았어요. 국정원 때는 반장하고 하나원 때는 부총무를 했어요. 이제 제가 감옥에 3번 들어갔었는데 북한에서 여동단련대라는 것도 같았고 삼촌교육도 비슷한데 근데 거기서 제가 면회도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장짜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앞에서 가는 사람은 힘든 거 몰라요. 끌려오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원도 같고 국정원도 같아요. 각각 석달이지만 부총무고 리더고 하니까 힘들 새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탈북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느라 답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계속 보달프고 막 답답하고 이럴 새도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 구상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호기심이 많고 많이 배우려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그냥 배우자 하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배웠고 계속 들을 소리였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기였죠. 지루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생각을 하니 무엇이라도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었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올 때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몰라가지고. 일단 한국에 가면 내가 하던 컴퓨터 판매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근데 이게 북한에서처럼 대박 날까? 한국에는 컴퓨터 많은데 야 이게 꽤 될까?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안 세우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컴퓨터 판매라는 직업이 참 거의 뭐 그건 노가다 수준 뭐랄까 완전 인기 없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게 거기도 수리도 그렇고 진짜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평양과 리원에서 했던 대로 사업 수완을 살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은 곧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지인의 소개로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했어요. 근데 합격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최성국 씨의 첫 직장은 머릿속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일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 회사는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할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도 있고
북한 땅만 벗어나면 무엇이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이라는 조직의 틀이 최성국 씨에게는 답답한 옥쇠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월급이라는 일한 대가를 받고 보니 머릿속의 이상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고 5대까지 돈을 벌 수 있고 5대까지 저축할 수 있다.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하면 자식들 학원 보내고 이거 정말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걸 100% 상상할 수 있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야 이게 진짜 싫어요. 야 한번 태어난 거 노력해보자 좀. 내가 좀 나답게 날 경영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
내가 나를 경영해보자. 말은 정말 근사하고 멋져 보이지만 남들이 힘들게 들어가는 직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또 한글 시스템이 아니고 영문이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 컴퓨터 용어는 부담 없이 다 통했어요. 그냥 다 이해하고 얘기하고 돼야 되고 하니까 간첩 아니냐고 북한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화나죠. 아니 북에 컴퓨터 왜 못하냐고.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들보다 부족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싫었습니다.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대화가 좀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전화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맞냐? 아이고 보이스피싱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최성국 씨의 북한 말씨 때문에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 또 심하게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다 보면요, 그걸 한 번에 이해하면 그건 전문 프로그래머죠.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처럼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받아본 사람은 정말 심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되냐.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나운싱 교육도 받았어요. 이 말을 좀 고쳐보려고.
아무리 한국 사람들처럼 말을 해보려 노력은 했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 말씨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KBS 아나운서분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줬죠. 주마다. 저 근데 대화는 언제면 거치냐 하니까 당신 나이에 10년은 있어야 된다고. 어린 나이에 온 애들은 빨리 고친대요. 근데 30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빨리 못 고친다고. 26, 뭐 이때 와서부터 힘들대요. 어쨌든 그 고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대끼며 살아갔던 고향 북한 사람들과 친절하고 예의 바른 듯하면서도 왠지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직장 생활이 무엇보다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북한은 인터넷도 없고 그런 게 인터넷 없는 게 사람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의 문화를 바꿔놓고 생활 패턴을 완전 바꿔놔요.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로 즐겨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19금 이야기가 최고예요. 북한에서는 다른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생활은 이야기해야 되고 하니까 인간생활 이야기하다 나면 가난을 이야기해야 되고 가난해서 살기 힘들 때 있단 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혀가거든. 사회주의 김일성이 이끄는 사회에서 살기 힘들다는 그거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즐기려고 19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19금 이야기하니까 하면 완전 뭐지? 이상한 사람, 변태.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깊게 하고 뒷소리를 잘하고 이러는데 그 북한에서는 누구 뒷소리를 잘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뒷소리 어디서 하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댓글이고 뭐고 알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거 인터넷 접할 수는 있어요. 정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1234-5000, 001-800-1234-5000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